인간의 사랑은 용광로처럼 아주 뜨거울 때도 있지만 얼음처럼 차갑게 식을 때도 있지요. 어떤 인간 관계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더 성숙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소중한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 신랑 대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들의 관계는 뜨거울 때도 있지만 냉담해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온도가 따스한 봄인지 아니면 싸늘한 겨울에 머무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중요한 사실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금 약해지고 소원해질 수는 있지만 결코 끊어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움츠렸던, 다소 얼어붙었던 우리의 신앙도 활력과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1절은 보시면 이 봄의 이미지, 봄을 향한 기대로 충만합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푸른 초목이,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옵니다. 포도나무에 새순이 돋고 석류나무는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술람이 여인은 봄을 맞이한 동산이 어떻게 새 옷을 입고 아름답게 변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11절 시작은 보니까 골짜기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메마른 골짜기와 같은 상태였는데 봄 기운이 스며드는 동산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광야 지역에는 이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광야 지역에 골짜기, 와디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와디는 평소에는 바닥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마르지만 1, 2월에 한번 겨울비가 풍성하게 이렇게 내리면 다시 시내가 흐르면서 그 계곡 주변에, 그 골짜기 주변에 초목들이 자라게 됩니다. 쏟아진 비 덕분에 거친 계곡이 초록빛 생명으로 다시 물들게 됩니다. 오늘 이 술람이 여인은 이 왕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멋진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영적인 나의 상태가 이 메마른 골짜기처럼 건조한 시내처럼 굳어지진 않았습니까? 몸이 건조하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명덕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환난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역병과 재난이 계속되는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지만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라고 술람이 여인이 말하는데, 여기서 동산은 술람이 여인 자신을 가리킵니다. 여인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여인의 관심은 자신의 변화입니다. 골짜기에서 동산으로 변화되는 것,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푸르름이 가득한 정원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정권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변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 생각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 내 영혼의 변화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변화입니다. 그럼 교회의 변화, 교회의 개혁, 갱신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다른 성도, 다른 직분자의 개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여기 보시면 내 귀한 백성의 수레라고 번역했는데 그 의미는 솔로몬의 수레입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3장에서 두 사람이 결혼할 때에 여인이 탔던 솔로몬의 가마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솔로몬의 수레를 타게 되었고 솔로몬과 다시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날 왕의 가마에 올라탄 그 즐거움을 다시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냐면 12절 앞부분 한번 보시면 부지 중에 내 마음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이런 기쁨이 부지 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부지 중에 내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열정, 본능이라는 뜻입니다. 열정, 본능. 어떤 열정, 어떤 본능인가요? 이 사랑의 열정이죠. 사랑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부지불식 간에 이 사랑의 열정과 본능에 사로잡힌 채 움직이게 된 것이죠. 이 솔로몬의 마차에 오르게 된 것은 계산된,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본능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순수한 사랑의 특징, 순수한 신앙, 순수한 헌신과 섬김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행동하는, 부지불식간에 행동할 수 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때가 묻은 것이죠. 내 자신이 때가 묻었구나, 조금 변질되었구나, 사랑이 식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무의식적인 반사신경처럼 여기 계신 주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이 본능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도 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도 가끔 보면 똑똑한 머리로 말로 입으로만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적인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받은 은혜, 또 주님에 대한 본능적인 이 열정적인 사랑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세상이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치 보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부지 중에 내 마음이 이 순전하고 원색적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사랑의 본성이 이 2년간의 전염병의 기간 동안 잠자고 있는 식어버린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본성이 성령의 은혜로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때로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다른 이유나 조건이 필요 없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참여와 헌신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은 11절, 12절에 대한 반응인데요. 13절 보시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 여자를 보느냐. 보시면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목소리가 들리죠. 네 번이나 들립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네 번 반복되는데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솔로몬 신랑이 아니다. 옛 친구들입니다. 이 술람 여인의 옛 친구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의 원래 모습을 보여달라. 이전처럼 우리와 같이 어울리자. 옛 생활로 돌아가자.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친구들은 이 술람이 여인이 왕후가 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가 원래 어떤 인간인지 다 알고 있다. 너는 과거에 누더기를 걸친 채 햇볕에 걸린 얼굴로 일만 하던 미천한 여인이었잖아.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라. 네 본성대로 살거라. 그렇게 조롱하듯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장 13절에 돌아온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원어로는 슈브인데요. 슈브. 원래는 회개하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아주 영적으로 바람직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우상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슈브, 이 돌아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서 이 말하는 돌아옴은 어떤 돌아옴, 어떤 회개입니까? 그런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사탄에게로 돌이키는 회개예요. 마귀가 사탄이 원하는 회개입니다. 마치 폭력 조직이 손을 씻고 나온 조직원에게 다시 찾아와서 우리에게로 돌아오라, 옛 생활로 돌아가자 손짓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왕의 신부가 된 우리를 조롱하면서 미혹합니다. 네가 무슨 천국 백성이냐? 너의 죄인된 본성을 마음껏 보여달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타락하고 부패한 너의 본래의 모습대로 살거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회개의 삶을 살아야겠지요. 근데 어떤 회개, 우리는 어떤 돌이킴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탄이 조롱하듯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잘못된 돌이킴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순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니 정죄할 수 없고 조롱할 수 없다. 이 확신을 붙들고 이 악한 자의 돌아오라는 음성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라는 사탄의 음성이 들린 시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유혹은 이 술람이 여인이 식어버린 사랑을 회복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신앙의 열정을 되찾은 사람에게도 다가와서 계속 미혹합니다. 큰 은혜를 체험한 직후에 풍성하게 말씀을 받은 후에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도 나에게 돌아오라. 영적인 시험이 다가옵니다.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았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그 소문을 듣고 외국에서 사신들이 방문을 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했어요. 큰 은혜, 큰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교만의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앙적으로 아주 강하게 무장된다고 해서 사탄이 부들부들 떨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 직후에 교회 마당에서 성도들과 대화하는 중에 교제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의 옛 본성이 툭 튀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던 입술에서 비난과 원망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상태라 할지라도 내가 잠깐 방심하면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13절의 앞부분이 돌아오라는 그 유혹의 목소리라면 13절 하반절부터 이제 7장 1절 넘어가면 이것은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솔로몬의 목소리입니다. 이 13절 이 말씀 보면 마하나임에서 춤을 춘다고 했는데 여기서 마하나임은 군대의 두 진영을 의미합니다. 군인들입니다. 지금 여인의 친구들은 술람이 여인에 대해서 군인들 앞에서 몸을 흔들면서 요란하게 춤을 춰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 군대 군인들 앞에 이 재미를 선사하는 볼거리 정도로 이 술람이 여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여인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 다르게 평가합니다. 7장 1절에서 6절이 바로 이 여인의 가치를 춤추는 여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귀한 자의 딸이다. 귀한 존재다.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허벅지는 장인이 구슬로 만든 장신구 같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부터 6절 이렇게 쭉 보시면 2절은 배꼽과 허리, 3절은 두 가슴, 4절은 목, 눈, 코에 대해서, 5절은 머리털. 이 전체 10가지예요. 10가지. 10은 완전수이죠. 솔로몬 앞에서 이 여인은 완전히 완벽하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이 칭찬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무엇인가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나를 즐겁게 하는 존재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람이 여인은 많은 사람의 흥을 돋구는 춤꾼이 아니라 왕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왕의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현란한 몸짓으로 세상을 만족시키는 춤꾼인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귀한 신부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춤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진가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6절에 이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며 삽시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이 주님의 음성에서 자신의 자아상을 재확인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칭찬을 들은 여인의 반응을 한번 들어봅시다. 10절을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고백은 처음이 아니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 언약적인 고백. 나는 당신에게 속하고 당신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단단한 언약으로 결속되어 있는 관계라는 이 고백은 처음이 아닙니다. 2장 16절에서 혼인을 약속할 때도 같은 고백을 했었고 6장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냉각기를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재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라는 이 친구들의 유혹을 물리친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래서 아가서의 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약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멀어지고 또 사탄의 음성에 흔들릴 수 있지만 솔로몬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이라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너는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이 언약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가서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언제나 이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께 속하였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구나. 이 언약을 소중히 언제나 이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언약은 절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취소될 수 없는 견고한 언약, 영원한 언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늘 지켜주시네, 이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답해 봅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아멘. 나의 몸도 영혼도. 삶이 비록 고달프고 지칠 때마다 나의 몸도 영혼도 이 순간에도 신실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혹시 전염병에 감염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나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불변하는 언약을 묵상하면서 이겨내시고 견디시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6장에 나오는 언약의 고백 그리고 오늘 10절에 나오는 이 언약 고백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 보시면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뒷부분은 다르죠. 6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주님은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는데 오늘 10절에는 그 고백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나에게 속했다는 생각 자체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대신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연모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이 사모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 그가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솔로몬의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언약, 견고한 언약을 맺은 신부라는 증거는 바로 그분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10절에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말씀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이 사모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후에 하와를 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고 했을 때 이 다스린다는 말이 이 사모한다, 오늘 10절에 사모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다스린다는,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했을 때 다스림은 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정복자처럼 군림하고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다스림, 이 죄악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10절에서의 다스림, 그가 나를 다스리는구나. 그가 나를 다스리는구나. 이것은 죄악의 다스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입니다.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신부들의 특권입니다. 신부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신랑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을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과 일터를 다스리시는구나. 성님들,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은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혹시 순간순간 죄와 욕심이, 타락한 본성이 나를 주관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술람이 여인처럼 세상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고백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